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만만치 않게 어렵지요. 인류의 보편적인 죄상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이 역사요, 현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고 인류 역사는 한 걸음도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에 정신을 팔게 해서 쫓겨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타는 맛에, 비행기 타는 맛에, 명품 가방 드는 맛에 잊고 이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삶을 부정하거나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연구한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이 결론을 음미하자는 것입니다. 역사는 의식이 없다. 무슨 역사는 정신이 없다 보다 더 간 거죠. 정신, 의지, 목적 말고 의식,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급한 경지에 이르면 다 인간이 하는 어떤 업적이든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죠? 정상급 고수가 되면 어떤 승부에서나 어떤 학문적 성취에서나 어떤 발명에서나 어떤 운이 있어야 된답니다. 거북이 등을 보고 발견한 육면체의 유기화학, 그런 어떤 뭐가 우연이라는 것이, 우연이란 말 그대로 목적을 가지지도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것에 부닥쳐 만들어낸 기적들이죠. 그러니 우연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이런 성경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역사 내내 증언된 것 같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 같이 불안과 공포와 혼란과 체념과 후회들로만 묶여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인용들 10절 이하에서부터 18절까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굳이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봅니다. 한눈 팔면 뒤통수 맞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준비하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체념과 도박과 그 자폭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늘 소원하는 것 같이 세상은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질도 아니고 목적지도 아니고 관문이 되었죠. 오늘 본문같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를 지적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어떤 반발에 부딪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면 그럼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지 여기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러면 멀면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이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때에는 답이 없어서 무슨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희망으로 성경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처음부터 읽지요. 창세기지요. 창세기를 읽으면 그 우리가 감동할 만한 얘기가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그저 단 한 절에 불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들고 인간도 만들었다. 인간이 타락했다. 거짓말하고 저주받았다. 그 아들들이 하나가 하나를 죽였다. 그런 이야기들로 노아 홍수라는 대로 전멸하는 것이 시작이지요. 무슨 위로와 무슨 답을 찾으시겠습니까? 그 동일한 경험, 동일한 현실 속에서 찾아간 하나님이 다시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성경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지서들이라는 구약의 마지막 책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로 끝나는 여러 선지자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는 대략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어간에 활동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하던 시기, 남왕조 유다가 망하던 시기, 그러니까 멸망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받은 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회개해야 그 회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임무였습니다. 가장 독특한 임무는 아마 예레미야가 졌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너희는 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치적,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달게 받으라. 그게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한단 말이냐? 그의 크신 이름의 영광을 포기한단 말이냐? 너는 선지자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나라에 복을 다시 끌어들여야지 저주를 하고 있느냐? 너는 매국노에 틀림없다 라는 배척을 받아 정확한 자료는 안 남아있지만 그는 아마 빈 통나무 속에 넣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역을 했겠죠. 이러한 일들은 다 예레미야 자신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증언되어 있는데 구약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회개하랍니다. 무엇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정당한 정의를 시행하라. 이웃 앞에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들리죠. 성전을 지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공의를 행하는 열매는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포도나무에 붙는 것이 제한이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것이 속박이냐?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맺히는 열매는 줄기에 붙어 있는 현상입니다. 결과이기보다도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증상, 현상이 뭐냐? 열매가 달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으면 이웃과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가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너희 할 책임을 다했다라고 거짓말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치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공정함을 드러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한 증거였다. 하나님은 도덕성이 있는 분이요 질서가 있는 분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차단했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았다. 어떻게? 나는 법을 지켰다가 됐다. 나는 법을 지켰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얘기를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밤을 세워서 공부한다라는 뜻을 아시죠? 저도 밤은 세워봤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밤은 세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졸아봤습니다. 너 밤 샜냐? 네. 그런데 왜 성적이 이 꼴이냐? 할 말 없음. 그렇게 됐죠. 율법을 지켰으나 율법 자체는 의지를 가진 인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규칙입니다. 기준입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인격자가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격에게 관계를 정상화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씻음 받고 천국을 간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한 인격이 한 인격을 인격으로 만들고 인격으로 대접하여 그 인격과 자신을 묶고로 찾아오신 성의에 관한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추상화해서 하나님은 없고 법을 지킨 나와 법을 지키지 못한 너로 나누어 지킨 사람이 보상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작 찾아야 할 하나님은 찾지 못하고 정의니 평화니 사랑이니 하는 말은 무성하되 우리는 무서운 현실을 한 번도 개선해보지 못하고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반복적으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평화와 법을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죽였던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일은 가장 나쁜 범죄, 부도덕한 부패된 정권에서 일어난 것보다 이상을 추구하는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 더 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캄보디아의 폴보트 정권입니다. 인간을 기계공학적으로 재단을 해버렸죠. 그러자 당연한 인간성, 용서, 윤리가 사라졌습니다. 눈에 아무런 인격성도 인간성도 없이 법을 집행했죠. 이상을 조작했죠. 그게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삶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렇게 쩔쩔매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봐라. 그걸 모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이 지적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공법이 시행되거나 정의가 창출될 수 없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모든 싸움은 도덕적 부패가 아니라 그거는 다만 우리 다시 추상명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이웃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웃을 해할 수밖에 없는 이기심 그 욕심과 그 거짓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섭지요. 1등을 하려면 내 앞에 선 자들을 다 죽여야 1등이 됩니다. 실력으로 이기면 좋지만 실력으로 1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고 전부 줄줄이 뒤에 서야 되는데 그들이 1등을 회복할, 1등을 획득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나보다 앞선 자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류 역사를 이렇게 무서운 자리에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끝없이 추상명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양보하면 되는데, 자족하면 되는데, 이해시키면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것으로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 정도로 내버려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심판을 감수하라. 라고 얘기하자 기절들을 해버렸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감수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독교 인생의 답을 찾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한 현실을 왜 연장하고 계시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의 오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말은 근거를 잃고 그 이유를 잃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오시죠.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여 모두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말씀을 하지 마시든가, 했으면 알아듣게 하시든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게 성경이 지적하고 싶은 어떤 중요한 사실에 대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의 얘기와 같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순종하라 하는 얘기죠. 이사야는 이렇게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에 답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라, 고맙다, 가라. 그러나 네가 가서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가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못 알아들을 것이다. 가라가 뭘까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잖아요. 그가 누군지 우린 몰랐습니다. 이사야 53장이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노라. 예수가 그렇게 오십니다. 못 알아보게 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예수 믿는 게 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왜 믿는지 우리가 모르죠. 안 믿을 수는 없는데 믿어도 모를 바로 그것. 그게 뭘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높은 하나님의 목적, 뜻.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교차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 정도로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고 그것을 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청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납득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지금의 지위, 형편,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그거를 적용하시라고요. 저도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렇게 딱 째려보면 확 빛이 나고 기도하면 병이 탁 나고 그러면 서로 얼마나 좋아요. 그걸로는 못 오는 자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너희가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 큰 해결, 더 큰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너희가 만들면 어디까지밖에 올 수 없는가를 봐라.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현실, 우리의 실존들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얼마나 다릅니까? 믿으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그 감격으로 시작을 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된 건 없고 짐만 하나 더 늘었습니다. 싸우다가 상대방이 마지막에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짐만 졌지 얻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도망갈 수 없게 붙잡고 계십니다. 도망갈 수 없게. 그러니까 매일 주일마다 어려운 얼굴을 하고 오시죠. 오늘은 뭐 기특한 게 있을까? 그럴 리가 없지. 그 교차된 감정이 그냥 얼굴에 이렇게 그 얼굴을 보고 설교해야 되는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각오를 하는 거죠. 맞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끝이라면 난 안 살 거야 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내는 게 끝이라면 난 인간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의 자리까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거 만드신다니까 내가 옵니다. 기다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몰아붙입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양심을 만족시켰다고? 위대했다고? 그래서 뭔데? 묻는 거죠. 그래서 뭔데? 그걸 우리 마음에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예레미야가 하는 성전을 지었느냐? 그러나 너 이웃 앞에 제대로 정의를 실행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첫 번째 게 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생기거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첫 번째 게 안 됐다는 뜻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용서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용서를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면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용서는 받아본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해본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신앙이 뭔가 물어보려면 이걸 물어봐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우리 모든 비극이죠. 사랑을 하면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사랑을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억울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셨고 우리 모를 때 그 아들을 보내서 그는 비참하고 오해되고 고통과 수모 속에 죽어서 이제껏 인류 역사에 왜곡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심하면 기독교를 욕합니다. 예수를 비난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우리만이 보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예수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있어 어떻게 기가 막힌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고 그분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만 비명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보이는 세상에서의 왜곡을, 감추임을, 억울함을 예수께서 기꺼이 오셨던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루인들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에게 떠밀어 당신이 대신 답을 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정치가, 왜 교육이, 왜 교회가 그러지 마시오. 여러분 각자가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어떤 제도, 어떤 명분에 여러분을 떠넘겨서 보험을 탈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 장치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각각이 위대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각각이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중한 가치와 명예를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체로 넘어가고 제도로 넘어가고 법으로 넘어가고 수단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의 정성, 하나의 업적, 하나의 사건, 하나의 임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인격과 전 생애로 만들어내는, 전 운명으로 확보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을 제가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가 덧붙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명예이며 책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시험 앞에 져서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아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된 인생의 명예를 알게 하시고 영광을 알게 하사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족하는 복을 주옵소서. 기쁨과 자랑을 주사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같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의 생애인 줄 아는 믿음으로 말없이 자기 자리를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일하셨던 그 반전과 그 은혜와 그 기적과 그 영광을 만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